우리 읽은 말씀으로 그리스도께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속에 원래 주신 각인이 있습니다. 각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19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 선물로 학교에서 도장을 받았는데 벌써 오래 지났지만 아직도 잘 쓰고 있거든요. 한번 도장을 파놓으면 오래 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속에 깊은 도장을 파셨어요. 각인을 하셨습니다. 인간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인이 바로 함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아기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계속 엄마를 좋아합니다. 엄마를 따릅니다. 저는 저희 아이한테 물어봐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기 때문에. 아빠 몇 점? 그럼 아이들은 아빠 100점이라고 그래요. 저는 굉장히 좋은 아빠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잘때 엄마랑 자는 거이죠. 엄마는 70점인데. 왜 그럴까요? 그게 각인인 거이지. 우리 속에 각인된 것을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깊이 새겼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또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을 보니까 인간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또세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불의 전차란 영화를 보니까 두 명이 달려요. 두명다 달려서 올림픽에서 둘다 금메달을 땁니다. 근데 한 명은 나의 영광을 위해 달리고 다른 한 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립니다. 둘다 똑같이 달리고 금메달을 땄지만 한 명은 마음이 다른 거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만들어지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고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멸망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단 또한 우리 마음에 잘못된 각인을 심습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잘못된 각인을 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문화입니다. 예전에 제가 게임이란 책을 읽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우리 부모님들 마음 어떻습니까? 되게 흡족하잖아요. 아이가 무슨 책 읽는지 관심 없고 일단 책을 많이 읽으면 기뻐요. 근데 실은 책을 보다 보면요. 예전에 제가 게임이란 책을 읽어보니까 베르나도 베르베르 이 한국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지난번 한번 가니까 어떤 분이 그 책이 시리즈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 게임이란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하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게임이랑 대화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말하기를 이거를 함부로 쓰면은 곤충 사회에 문제가 올수 있으니까 함부로 쓰지 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말안 듣는 말씀 꾸레기 남자애 하나가 몰래 그 기기를 들고 개미에게 갑니다. 개미에게 몇 마디를 던지죠. 개미 입장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 나는 신이다. 열심히 전도해라. 개미가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개미들만의 어떤 그런 교회를 만들죠. 그리고 열심히 빌고 그 신이 말합니다. 재물을 바쳐라. 왜냐, 배가 고프니까. 지하에 갇혀 있으니까. 아, 이 개미들이 열심히 굼벵이를 잡아와요. 개미들 입장에서 그분은 누굴까요? 절대자. 근데 실제 그 인간 세계로 넘어와 보면 그건 누굽니까? 말씀 꾸러기 남자일 뿐이에요. 그런 이 소설에 절대 하나님 얘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소설을 쭉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하나님 세계로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말씀 꾸러기 그런 존재일 뿐이야. 별거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책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이 보는 드라마 중에 더블유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금 한 명의 만화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는 만화 세계에서는 절대자죠. 왜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만화 속에 있는 완벽한 만화 캐릭터 주인공이 현실 세계로 넘어와서 만화 작가를 총으로 쏴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쪽 세계에서는 전능자였는데 막상 당신 세계로 넘어오니 별거 없네? 여기는 전능자가 아닌가 보지?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쪽 세계에서 전능하게 보이지만 막상 그쪽 세계로 넘어가면, 하나님 세계로 넘어가면 그 만화 작가는 그 드라마, 더블유라는 드라마 상에서는 알코올 중독자의 팬이에요. 막상 그 속 세계로 넘어가니까, 하나님 세계로 넘어가니까 무능력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 드라마 속에, 물론 하나님 얘기 안 합니다. 조용히 각인되는 거죠. 사단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 속에 멸망의 생각을 조용히 집어넣습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어떤 노잉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영화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화가 쭉 진행되다가 결과적으로 지구가 폭발하고 지구가 망합니다. 지구가 완전히 박살남으로 영화가 끝이 나죠. 그걸 막으려고 애를 쓰다 결국 못 막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UFO가 싹 왔어요. 어린 아이,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비행기에 태우고는 슥 날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행성에다 두 아이를 내려놓으니까 그 아이가 푸른 초원에 남녀아이가 뛰어가는데 저 높은 곳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그리고 영화가 싹 끝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시작은 외계인이야, 이 말인 거예요. 영화, 드라마, 책 모든 곳에서 우리한테 멸망의 생각이 쏙 들어옵니다. 표시 안 나게.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외계인이라는 책을 하나 읽거든요. 50년째, 40년째 아직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안 들어가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집사 직분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외계인으로 믿는데 내가 어찌 집사를 받겠냐. 너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멸망의 상황이 쏙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책에 이런 내용 나옵니다.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책은요, 모든 것을 싹 바꿔서 풉니다. UFO가 싹 와서 밑으로, 우리 어릴 때 그런 영화 보셨죠? UFO 오면 밑으로 무슨 빛 같은 게 싹 내려오면서 사람을 윙!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그려져야 되는데. 그거다. UFO가 와서 외계인에서 엘리야를 끌어올린 거지.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간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싹 풀어버리면 청소년들이 그 책 하나 읽으면요, 죽을 때까지 그거 안 나옵니다. 각인되는 데는요, 한 문장이면 각인돼요. 근데 잘못된 각인을 끄집어내는 데는 수천 장의 종이가 필요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요, 각종 교과서를 통해서도 합니다. 이번에 어떤 교사가 올린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우 심심해.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아우 심심해. 뭐하지? 그러면서 지하로 내려가서 도깨비랑 노는 거예요. 보세요. 심심할 때 나는 도깨비랑 놀어. 너는 뭐하니? 이거예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제사 지내지 마라. 제사 지낸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지 마라 그러는데 교과서에 심심할 때 나는 도깨비랑 놀아. 나는 귀신과 교제해. 귀신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우리 포켓몬스터로 우리 주머니 안으로 들어옵니다. 요즘에 웹툰이요, 굉장히 많이 붐을 이룹니다. 아이들이 지금 웹툰 많이 봅니다. 근데 웹툰 안에요,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어제 이번에 제가 약물 교육을 받으러 가니까 만화 페스티벌이 있대요. 만화 페스티벌에 거기에요, 1만 명 이상의 소년들이요, 청소년들이 줄을 선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은 아예 문 앞에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 아이들만 1만 명 이상이 확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만화 페스티벌 하면서 그 밑에서 표현하기도 어려울 만큼 아주 무섭고 흉악한 책들이, 그런 만화책들이요, 싹 돌아돈다는 거. 한 권에 2만원, 3만원 책들이요, 일반 만화책이 아니죠. 아주 특수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계속 보면 아이가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만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만화 페스티벌이 지금 조용하게 돌고 킨텍, 일산 킨텍스나 이런 아주 큰 단체에서, 큰 곳에서 활용해서 막 퍼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우리 동생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도 이 부분을 잡지 못하니까 계속 번져갑니다. 지금 음악도 어떻습니까? 지금 음악도요, 이수만이나 양현석이나 이런 분들이 만드는 음악, 뮤직비디오 안에요, 이런 멸망의 메시지가 계속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눈을 가려요, 이렇게 가수들이. 눈을 왜 가립니까? 이런 게 호루스 있는 거 기억나시죠? 1달러 지폐 안에 피라미드 안에 있는 외눈박이. 그게 태양신을 의미하는 호루스의 눈입니다. 이런 눈들을 자꾸 드러내는 거야. 그럼 자꾸 외눈을 드러내고 자꾸 막 이런 걸 하게 만들고 이 666을 자꾸 의미하게 만들고 피라미드를 뒤에 세우고 태양신을 의미하는 거 만들고, 많은 가수들 중에 머리에 뿔을 쓰고 나오는 가수도 많아요. 그게 뿔이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뿔들입니다. 자꾸 그걸 드러내요. 왜 그러냐? 이런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이트는 그런 아이콘 하나가 뜰 때 자기들 나라가 확장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수, 뮤지컬, 모든 것을 문화 속에 그 아이콘을 집어넣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걸 계속 받아들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보면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댓글 잘 읽어보시면요. 반기독교적인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구하시는 분들을 글을 읽어보니까 인터넷에 악성 댓글, 기독교를 비방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악성 댓글을 다는 핵심 멤버가 3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300명이 악성 댓글을 본격적으로 달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기도원에게 300 용사가 있었다면 사단에게는 댓글 300부대가 있어요. 이 300명이 본격적으로 다는 이 댓글의 영향을 받는 수십만 명의 사람이 그 영향 받고 같이 댓글 답니다. 그래서 인터넷 댓글에 반기독교적인 글이 쫙 퍼져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사실 알게 된 사실은요, 1%의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만약에요, 0.1%의 사람이 인터넷 댓글을 열심히 달잖아요. 그 영향을 받는 5%, 10%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영향 받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법이 하나 통과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법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무심한데 이런 0.1%, 이런 300명, 이런 30만 명 이런 애들이 본격적으로 댓글 달면서 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법을 통과시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거는 말이 돼?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하는 것들이 지금요 상식화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이 끝없이 댓글을 달고 그것을 법을 통과시키면서 하나의 문화가 만들 법이 통과되어지면 그것이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일반화되고 상식이 되는 거죠. 어떤 가수가 TV 나와서 뭐라 했냐? 여러분, 치마를 입는 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치마 입는 걸 무서워합니다. 이 말 한번 하니까 바로 가수들이 치마 입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치마를 안 입었습니까? 남자들이 그 말 한마디 듣는 순간 입기 시작하고 극소수의 한 명이 전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우리에게 멸망의 생각을 각인시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사단이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이 멸망의 생각, 대체 사단은 무슨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사단은 지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배가 부른 사자는 안 무서워요. 우리는 굉장히 탐욕이 있다 보니까 배가 부른데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나의 뇌가요, 실제 그렇대요. 나의 뇌가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는데 하면 위에서 밀어가지고 음식을 한쪽으로 민대요. 그래서 또 다른 공간을 하나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는 배가 따로 있고 간식 먹는 배가 따로 있다는 게 실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게 인간의 탐욕이죠. 근데 사자는 배가 부르면 그 앞으로 토끼가 지나와도 안 쳐다봐요. 근데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는 무섭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이지.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여러분요, 사자가 왜 풀숲에 엎드려 있을까요? 먹잇감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타켓을 정하고 기다리죠. 그리고 그 타켓이 오면 뛰어가는 겁니다. 근데 죄가 가인의 문 앞에 엎드려 있대요. 이미 타켓을 정했어요. 누구를? 가인을. 그리고 그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죄가요, 우리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죄가 렘넌트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 함이라. 사단이 우리 앞에 엎드리는 것은, 죄가 우리 앞에 문 앞에 엎드리는 것은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 영혼을 죽이고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조용히 엎드려 있는 거죠. 이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타락해 쫓겨난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분을 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24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단이 우리 마음에 심고자 하는 각인의 내용은 뭘까요? 그게 바로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 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인간은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육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인간은 성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단은 그걸 바꾸는 거죠. 자, 큰 세 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각인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갈보리산 체험을 하셔야 돼요. 갈보리산은 뭘까요? 예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신, 다 이루신,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갈보리산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갈보리산 가셔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문제 가운데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원나잇을 했어요. 어떤 대학생이. 이 아이가 주변에서 야, 그건 잘못된 거야 얘기하니까 그게 왜 잘못된 거야? 문화인데. 그래서 이 분이 이 친구가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죄입니까? 따진 거 있죠. 애가 당돌한 친구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괜찮다. 그 문제 아니다. 네가 그런 행동했지만 그게 문제 아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너에게 드러난 그 문제가 아니라 네가 그런 인생으로 계속 가게 되는 네 인생을 끌고 나가는 네 속에 숨어있는 문제, 네 인생을 끌고 가는 그 운명, 네 인생을 끌고 가는 그 인생의 흐름, 그게 문제다. 네 안에 드러난 문제 이전에 숨은 문제고 숨은 문제 이전에 근본 문제다. 네가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네 인생은 계속 그렇게 가게 되는 거다. 잠깐의 팀사에게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아, 그럼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군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드러나는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안에 있는 무기력, 무능력의 문제, 나에게 많은 문제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만들어지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분이 아닌 거 있죠. 나무가 땅을 떠나는 것은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한번 잘 보셔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저의 인생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제 인생은 완전 다른 거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고아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앙인 거 있죠. 사단이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사단이 수많은 문화를 통해서 렘넌트 마음에 집어넣는 한 가지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말씀에 대한 불신앙, 기도에 대한 불신앙, 예배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집어넣어서 완전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것. 오직 그 한 가지 집어넣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어찌 됩니까? 사단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아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가 된 우리에게 마귀가 와서 아비 노릇을 합니다.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거 안에서 우리는요 영적인 문제로 우상 숭배로 정신의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죽음과 지옥과 후손의 문제로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문제, 좀 전에 제가 올라오는데 우리 큰딸 하연이가 아빠 배고파요. 아침에 분명히 제가 밥 먹어라. 아빠 밥 생각이 별로 안 나요. 그리고 두 시간 후에 저한테 와서 배고파요. 돈 주세요 이러는 거 있죠. 제가 아버지로서 배고픔의 문제 금방 해결해 주셨습니다. 옛다 하면서 용돈 딱 얼마 주면요 바로 뭐 산물어 가면 됩니다. 자, 우리 아이에게 있는 문제 제가요 즉각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순간 아주 지저분한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그때 누군지 하준이가 누군가 애기들을 이게 응아하다가 이 응아가 이게 항문에서 걸려가지고 더 이상 안 나올 때 있잖아요. 애기들 엄청 아파하잖아요. 막 너무 아프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바지를 벗겨보니까 요만큼 나오고 멈췄어요 지금. 수술을 해야겠다. 면봉 가져와. 면봉을 제가 가지고 지금부터 시술을 하겠다. 항문 벌려. 그래서 석탄 캐는 것처럼 황금을 캐는 것처럼 제가 면봉으로 곡괭이질을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안쪽을 파고들어가니까 여기에 속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 표정이 굉장히 흡족한 표정인 거 있죠. 너무 편안한 거 있죠. 아이들에게 문제 오면 우리 부모는 답을 줍니다. 인생에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 그걸 놓치면 안 되죠. 그 그리스도께로 계속 가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 그리스도신 예수를 날마다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걸 구원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면요, 계속 구원의 길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각인이 됐는지 아침에 딱 새벽기도 되면 뽀르르렁 알람 울리면 딱 하면서요, 비몽사몽간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없는 눈을 뜹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제 잠깐 구원, 그 1분밖에 안 걸립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는 그 순간 갈보리산 한번 등반하고 옵니다. 요즘에 제가 저희 집 뒤에 구봉산이 있거든요. 되게 좋아요. 길이 굉장히 험해서 좋아요. 이번에도 제 아이들 데리고 한 번씩 가면은 애들이요, 아빠 내려가요, 계속 그래요. 5분만 가면 바로 정상이다. 꼬셔가지고 1시간 반을 돌아요, 이렇게. 그럼 애들이 막 죽으려고 그래요. 내려와서 딱 샤워하고 나면 너무 재밌다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데리고 왔더니 애가 더워서 이러니까 길이 험해서 계속 바위 만지고 나무 만지다가 일했더만 얼굴에 피부병이 올라가지고요. 그래도 애들 재밌어합니다. 산에 가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 뜨는 순간 1분 만에 갈보리산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매일 등산하셔야 되는 거 있죠. 눈 뜨는 그 순간 구원의 길 하시고, 눈 뜨는 그 순간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5초 만에 지금 갈보리산 한번 갔다 온 거예요. 나는 각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 삽니다. 3초 만에 지금 갈보리산 한번 갔다 온 겁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2초 만에 지금 갈보리산 한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 하루에 계속 갈보리산 갔다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산으로 가서 그리스도 계속 만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루 3번만 구원의 길 하면 10년이면 1만 번이다. 우리 책에도 1만 번의 법칙이 있잖아요. 1만 번의 법칙 하면 장풍 나갑니다. 이제 내가 하루 3번 구원의 길을 10년 하면요, 그리스도 하면 입에서 시키면서 막 나갑니다. 그리스도. 여러분요, 날마다 갈보리산, 그리스도의 산으로 매일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산으로 계속 올라가면 어찌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체험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형통의 축복 누리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 체험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 물리쳤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이번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아파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 딱 답 온 거 있죠. 좋다, 그리스도 아니냐 하고 그리스도 이름 도전했는데 본인 병 나왔다는 거 있죠. 이번에 어떤 분 간증 들어보니까 남편이 완전 불교 신자에 핍박이 심해요. 부인이 기도한 거 있죠.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망하게 해주세요. 1천만 제자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응답이 좀 천천히 오는데 이런 기도는 빨리 오거든요. 남편 망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적극 응답해버린 거 있죠. 그래서 남편 감옥 가고 집 날라가고 사업 망하고 달 동네 쫓겨나고 난리 났죠. 그런 가운데 이 부인 대신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3대 신앙 안에 있는 내 안에 종교생활, 우리 종교생활하고 그냥 본능대로 가면 종교생활이에요. 내 안에 있는 종교생활을 확인하고 강단에 인생을 건 거 있죠. 강단 말씀이 인생을 딱 걸면서 현장에 인생을 걸면서 많이 회복이 됐네요. 얼마만큼 회복됐냐? 남편이 출소하고 예수 믿고 사명자 돼서, 그러면서 그 남편이 전도한 남자들, 그 남자들이 그 우리 합숙 이런 훈련 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을 이용해서 합숙을 가는데 자기 이 남편이 자기 친구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영접한 분들 데리고 추석 때, 구정 때 합숙 가는 거 있지. 그러니까 그 이후로 명절에 집에 있어 본 적이 없대. 남편이 명절만 되면 자기가 전도했던 남자들 데리고 가는 거 있지. 남자들은 휴가 내서 합숙하기 어려우니까요. 완전 회복돼서 가정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셨냐. 그 여자 권사님 울산에 계시는 분 이번에 총신 특강 강사로 와서 신학생들한테 그런 자기가 맞는 갈보리 그리스도를 포럼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 붙잡고 지금도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체험을 줍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하다 치유가 예수 이름 안에 응답이 예수 안에 승리가 예수 안에 권세가 저는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주에도 포럼하면서 얘들아 아빠는 예전에 악몽을 꾸면 무서웠다.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고 나니까 악몽 잘 꾸지도 않지만 악몽 꾸면 이제 안 무섭다. 올클이 잘 왔다면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한다. 왜냐 그리스도의 권세를 본 자는 두렵지 않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러 가다 보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응답 받습니다. 질병 놓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 놓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자 그런데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는데 안 되는 문제 있거든요. 자 제가 요셉입니다. 요셉인 제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큼 사랑하냐 완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임마누엘 누립니다. 얼마큼 축복하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니까 보디발 집에 2,000명의 하인이 있었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추측했을 때 그 정도였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보디발 집에 2,000명의 하인 요셉은 서열 2,000위 2,000위가 고개를 들면요 끝이 안 보이죠. 그리고 군대 가면요 나보다 1년 일찍 온 사람을 아버지라 불러요. 2년 일찍 오신 분을 할아버지라 불러요. 군대 간 2등병 짝대기 하나가 상병 이상한테 함부로 말을 걸면은 그건 불법이에요. 눈을 마주치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뭐랄까 신의 경지에 올라간 분을 내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대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만큼 웃었거든요. 그 결불가 요만큼 가져도 그렇게 난리입니다. 근데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니까 그 위로 2,000명이 있어요. 이건 뭐 서열로 따지면 이건 뭐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이상하죠.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요셉이 사과 먹당 뱉으면 사과가 차라 큰 사과나무 돼버리고 뭐. 포도 먹다가 투르륵 하면 가손 하나 만들어지고 그랬나? 모르죠. 어쨌든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했어요. 하나님 많은 축복을 줬습니다. 얼만큼 보디발 눈에 그게 확실히 보였냐. 서열 2,000위에서 서열 1위로 바꿔버렸어요. 그만큼 요셉이 축복을 받았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요셉이 받고 싶은 응답이 뭘까요? 난 노예인데 해방받고 싶지 않을까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다 주는데 노예만큼은 해결 안 해줘요. 나 지금 예배 승리하고 있는데 안 해줘요. 나 지금 기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예 문제 해결 안 해줘요. 나 지금 완전 성령 충만하고 임마누엘을 막 누리고 있는데 나는 오직인데 이상하죠. 노예 문제만큼 해결 안 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응답이 있어요. 내가 노예, 해방 이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응답 그 이상의 응답이 있어요. 그게 해답입니다. 내가 지금 노예란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 이상의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는 너를 통해서 애굽 복음할 거야. 이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요셉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응답보다 더 큰 응답 애굽 복음아. 네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응답 애굽 선교사.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응답 가지고 계시는 거 있죠. 내가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로 도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 받든지 그리스도로 도전하면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그 이상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왜 다윗과 함께 하면서 그래 축복을 주면서 평생을 도망가게 만듭니까? 왜냐 도망가면서 충신 만나고 충신들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사랑하는데 그 모세를 광야를 보내서 40년 고생하게 만듭니까? 200만 이스라엘 백성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응답이라는 작은 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이라는 작은 것보다 더 큰 그 이상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죠. 하지만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을 받던 응답 이상의 해답을 얻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갈보리산을 계속 가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사람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율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문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더 근본 속에 있는 근본 문제 우리는 저도 그렇고 우리가요 윤리적인 거 사람을 많이 평가합니다. 아닌 거 있죠. 요즘에 제가 약물교육, 가정폭력 이런 걸 배웠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를 학대합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굉장히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 죽기 직전에 발견됐어요. 우리 그런 거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를 욕합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근데 좀 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로 들어가면 그 아버지가 겪었을 그 인생 스토리 어떨까요? 분명히 그 아버지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그런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자기는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아왔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자기가 받은 사랑이 그거예요. 폭력. 자기가 받아왔던 각인이 그거야. 나도 모르게 내 손이 뻗어갑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각인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불쌍한 인생이었고 아버지가 돼서도 불쌍하게 살다가 이제 감옥 가서 불쌍해졌어요. 그 사람 눈에, 우리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 그 문제가 만들어진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그거 못 보면, 복음의 눈을 못 보면 이 땅에는 죽을 놈밖에 없는 거예요. 살릴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가면서 우리 눈도 바꿉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것을 위해서 이방 선교를 내가 너를 불렀다. 이방 선교사의 길은 굉장히 험합니다. 내가 미국을 간다, 일본을 간다, 어느 정도 보호를 받잖아요. 이번에 그 리우 올림픽 제가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였죠. 와, 정말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 전화하고 있으면요, 갑자기 전화하는 중에 전화기가 없어져요. 뒤에 쏙 빼가버려요. 아, 길 가고 있는데 와서요, 목을 막, 목걸이를 빼가요. 어떤 여자는 이어폰 꽂고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남자들이 수고니까요. 줘버려, 그냥. 그리고 남자가 수 배에놓고 와버린 거죠. 버스 타고 있는 사람이 버스 안에서 하고 있잖아요. 얘가 싹 가다가 버스에 손 점프해서 빼서 그냥 가버려요. 그거 어쩝니까? 따라갑니까? 걔네들은 전문가들인데 달리기 선수고 도둑놈들 달려가면 어찌 되겠어요? 무서운 거이죠. 야, 정말 웃긴 나라다 싶은 거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닌 거지. 바울 시대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파선 그리고 많은 위험, 강도의 위험.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죠. 그건 바울이 선택한 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결론 첫 번째로요. 우리는 각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었는데 좀 글씨를 바꾸겠습니다. 각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텔레비전 중독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중독은 절제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예전에 학교 마치고 딱 집에 오면 TV 앞에서 막 제가 아직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갈등했던 거. TV 앞에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눌러버려요. 안 켜고 싶은데 갈등하다가 눌러요. 그럼 못 꺼요. 잠잘 때까지 못 꺼요. 제 속에는 텔레비전 중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저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일요일 아침에 눈 뜨면 TV를 딱 켜요. 시골에 텔레비전 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ETV, MBC. 한 11시, 12시, 1시 넘어가면 이제 뭐 가요, 이게 전국 노래자랑 이런 거 해요. 너무 재미없어요. 초등학생에게 전국 노래자랑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재미없어. 재미없어.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몇 시간을 가요, 이렇게. 그래서 재미없으면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독은 안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 안에 중독 문제 해결됐습니다. 저희 집에 TV 없고 저는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죠? 저녁에 다 가서 편안하게 긴장 풀려서 씻고 10시, 11시 이상하죠? 제 손이 가요. 마우스로 가요. 그 드라마도 하나 보고 영화도 하나 보고 밤에 제가 보고 나면 새벽에 데미지가 너무 커요. 4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드라마를 보여주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 들키고 보려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더 늦게 봐야 되고 데미지가 크죠. 제 안에 각인된 거 치유됐습니다. 중독 치유됐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요 저 깊은 속에 각인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속에 각인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술하고 마취가 깨면서 의식이 돌아오는 중에 비몽사몽 간에 욕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언니들이 부끄러워서 막 이렇게 했다는데 절제할 수는 없죠. 제 정신 아니니까. 내가 긴장 풀리고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이럴 때 있잖아요. 무장해제 될 때 그때 내 속에 있는 거 나옵니다. 이번에 박유천이가 네 번의 성폭행으로 문제됐었는데 예전에 박유천에게 당신에게 아름다운 곳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화장실 변기를 두 개 그랬더라고요. 나에게는 화장실이 아름다운 거야. 왜 그런지 모르죠. 어쨌든 이 친구가 네 번의 성폭행으로 문제됐던 그 네 번의 사건 장소가 다 화장실이었어요. 사람은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각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속에 심긴 게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어릴 때 부모한테 많이 맞고 사는 아이 뒤에 가서 자기 부인을 때릴 확률이 70%입니다. 왜 때릴까요? 맞긴 맞을 때 싫었는데 왜 자기가 자기 부인을 때립니까? 내 속에 들어간 것이 나도 모르게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각인을 따라 살아갑니다. 제가 어느 날 저녁에 드라마를 보는 제 모습 보면서 왜 내가 밤에 드라마를 볼까?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뭐가 느껴졌냐면 내가 나로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를 끌고 가는 게 각인인 거죠.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만질 때 어떻습니까? 쑥이에요 쑥. 왜 그럴까요? 지금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나를 끌고 가는 힘, 그게 각인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이 번역 쓰는 거죠.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속에 심겨진 사단의 심으로 멸망의 각인이 나를 끌고 가고 있구나. 오늘 고백을 바꿨어요. 하나님, 저는 각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저는 이 고백할 때요, 제게요, 굉장히 힘이 나요. 그리고 제가 저를 끌고 가던 각인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내 인생에 심겨진 각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하죠.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것을 갔지만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곳을 가게 될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가 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결론 두 번째로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는 거이죠. 신앙생활은 최세윤 목사님도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를 깨닫는 것이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성을 절제히 깨닫는 것이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모자란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거이지.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두 가지를 보는 거죠. 나의 절대 불가능과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만약에 이걸 봤다면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게 바보인 거예요. 어찌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나의 주인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한 번씩 하거든요. 아이들하고 가다가 얘야 눈 감아. 지금부터 아빠가 인도한다. 눈 감아. 네가 아빠를 신뢰한다면 눈 뜨지 마. 그래서 인도합니다. 물론 중간에 장난을 쳐서 애들 힘들어하는데 가다가 이제 나무에 처박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만약에 하준이가 아빠 다섯 살짜리 저희 하준이가 아빠 제가 인도할 테니 눈 감으세요. 감을 수가 없지 제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에게는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면 연약한 나한테 내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로 맡기는 것이며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여러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을 좁은 길이라 그럽니다. 철로역정에 보니까 기독교라는 청년이 일반적인 편안한 자기 인생을 떠나서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천성을 향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은 좁은 길 맞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담배 피냐? 아, 전 담배 안 피는데요. 집에 TV는 있냐? 아, 저 TV 없는데요. 술은 먹냐? 아, 술 안 먹는데요. 무슨 재미로 사냐? 물어보는 거 있죠. 세상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의 길은 되게 좁은 길입니다. 재미없는 길. 근데 재미없으신가요? 아닌 거 있죠. 그리스도교로 가는 길은 좁은 길 맞습니다. 근데 막상 그리스도교로 가보면 그 길이 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넓은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께 가는 그 길이 좁아 보이지만, 그 길이 있지만 막상 그리스도께 와보면 술로 느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고요. 담배 피고 술 먹고 춤추고 세상 쾌락을 즐기는 기쁨보다 더 큰 은혜가 거기 있어요. 그리스도께 가는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가보니 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이 있습니다. 내가 부지 중에 살인을 하면 도피성으로 도망갑니다. 도피성까지 가는 거리가 48km예요. 그게 하루 길이죠, 하루 길. 하루 열심히 가면 48km 가는 겁니다. 도피성을 보니까 끝도 안 보여요. 48km. 언제 가지? 저 길 언제 가지? 근데 이상하죠. 가보면 도피성 앞에 길이에요. 14m예요. 3600년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600년 전에 폭이 14m짜리 길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마차 끌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는데 14m 길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길을 넓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은 좁은 게 맞지만 가보면 좁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쾌락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아빠, 한번 사는 인생, 죽으면 쓰러질 인생, 난 달릴 거야 아빠, 그러면서 쾌락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 부모님들 마음 어떠세요? 너무너무 아프겠죠. 그런데 질문,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분들을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아들이, 당신은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데 당신 아이는 더 강한 후대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쾌락을 위해 달려가면 그래, 괜찮아, 한 번 있는 사는 인생 달래라, 이렇게 말을 하겠냐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쾌락을 위해 달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쾌락보다 조금 더 나은 재미를 위해 산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좀 안심은 되지만 걱정되잖아요. 애가 너무 재밌는 것만 좋아해. 근데 이 아이가 재미있는 인생이 아니라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요. 즐겁고 감사하고. 어제 제 어디 강의니까 오하라라는 맹인 가수분이 오셨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까먹은 옷을, 맹인 같은데, 처음에 딱 들어올 때 맹인 같은데 눈동자도 잘 움직이고 너무 화장을 예쁘게 해서 맹인이 아닐 것 같은데 이상하다 싶었는데 맹인 맞더라고요. 그 놀라운 화장을 남편이 해준대요. 눈도 붙여주고, 대단한 남편이고 싶은 거이죠.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오하라, 행복하라, 감사하라, 그래 다섯 가지 하라라 해서 자기 이름을 오하라로 바꿨다는 거예요. 즐거운 인생이죠. 감사하는 인생. 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감사하며 삽니다. 그런 인생이 있어요. 쾌락을 즐기는 인생, 재미롭게 사는 인생. 근데요, 그보다 높은 감사하는 인생, 즐거운 인생이 있거든요. 요것보다 더 높은 인생이 은혜 받는 인생입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은 좁은 길 맞습니다. 막상 그리스도께 가보면 쾌락에서 보지 못했던 은혜가 있는 거 있죠. 세상이 주는 재미하고 비교 안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개콘 봤냐? 봤습니다. 재밌냐? 재밌습니다. 개콘 뭐고 우차사 뭐고 하하하 재밌지? 엄청 재밌습니다. 엄청 재밌어 막 웃다가 이제 담배 끊어야지 이런 생각 드냐? 아니요, 그게 재미의 한계다. 재미는 그거다 그냥. 근데 은혜 받으면 끊는다. 은혜는 재미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는 좁은 길 맞습니다. 가보면 안 그래요. 그리스도는 넓고 풍성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각인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단은 그 꼴을 못 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멸망의 생각을 각인시킵니다. 드라마 보지 말까요? TV 보지 말까요? 음악 듣지 말까요? 영화 보지 말까요? 어쩌합니까? 책 보지 말까요? 봐야 되죠. 안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알아야 되는 거죠. 분별하면서 영적인 눈으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재미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내가 문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속에 멸망의 생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면서 보고 이 시대 우리 후대들은 생각 없이 봅니다. 그 아이들인데 그걸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설명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영적인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리스도, 날마다 갈보리 산으로 가는 겁니다. 매일 등산할 수 있습니다. 1시간, 1시간 반짜리 등산 아니라 1분짜리 갈보리 산 매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가는 가운데 그리스도 통한 체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체험, 그 이상의 응답,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그 이상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셔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의 축복. 각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로 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넓고 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잡고 우리 3분간 묵상하겠습니다. 보시면서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